드디어 그날이야. 연습은 끝났고 이제 실전만 남았어. 뭐부터 노리지?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봅슬레이?
올림픽 개회식이 오늘 밤 8시에 시작됩니다.
개회식? 경기도 아닌데 개회식은 안 보면 어때? 가 아니고 개회식부터 봐야 제대로지.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 개회식부터 쭉 정주행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EBS FM 리어체이나 DJ 박희순
DJ 이승혜입니다. 니하오.
드디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선수들의 경기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요, 오늘 밤 있을 개회식이죠.
올림픽 개회식 하면 저는 88 서울 올림픽에서 그 한 어린이가 불농쇠를 굴리던 모습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오늘 개회식에서는 또 어떤 장면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지 기대가 됩니다. 꼭 본방사수 해야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마음은 경기장 선수들 곁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림픽을 위해 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선수들 저희가 응원할게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찌아요.
찌아요. 찌아요. 역사적인 금요일 응원의 마음 담아 준비한 첫 곡입니다. 이특수호 K씨가 부릅니다. 나의 영웅.
따라하면 더 쉬워지는 액션 중국어. 자, 오늘도 성조체조로 네, 중국어 실력을 한번 늘려보자고요.
일단 너무 마음이 들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하고 같이. 네. 그렇죠? 성조체조 하면서 일단 여러분 먼저 일어나셔도 좋아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 두 팔 나란히 해서 일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성은 두 팔 나란히입니다. 일성은 두 팔 나란히.
아... 아.
2성은 와이퍼 동작.
아. 아.
3성은 앉았다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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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성은 격파 동작.
아. 아.
경성은 암살 비워.
아. 아.
요렇게요. 그렇죠? 이제는 뭐 입에 쩍쩍 붙죠.
네.
앉아서도 소심하게 한번 해 볼게요. 그렇죠? 네? 1성은 치과 가서.
아. 아.
2성은 궁금해서.
아. 아.
삼성은 의아해서.
아, 아.
사성은 힘을 내서.
아, 아.
경성은 소리 죽여.
아, 아.
요렇게 해요. 그쵸? 독서실에서 소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회식 하려고 합니다. 여보, 불러주세요. 남편을. 네. 시작.
라오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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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렇죠. 남편도 이제 부드럽게 아내를 불러줘야죠. 라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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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그래도 개식 보는데 치킨 한 마리 시켜야지. 그렇죠. 사장님 치킨 한 마리 갖다 주세요. 사장님. 라오.
반.
그렇죠. 라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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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빠 나 한 마리 다 먹을 거니까 두 마리 시켜. 라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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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늙어서 많이 못 먹어. 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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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라오공.
라오공.
라오퍼.
라오퍼.
라오반.
라오반.
라오다.
라오다.
라오라.
라오라.
삼성 조합 연습은 계속 입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저거.
저거.
이것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나그.
나그.
저것도 함께 연습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 쭉 표현해서 오늘 표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这个有点贵. 这个有点贵.
这个有点贵.
자, 这个 하면 뭐죠, 희순 씨?
这个 이것.
이번 주 계속 하고 있죠. 贵
네.
하면 뭐예요? 贵.
贵 모르겠어요.
비싸다 할 때 귀자예요.
네.
그렇죠. 비싸다. 有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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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렇죠. 이것도 참 많이 했던 표현인데요. 有点贵.
有点贵.
비싸다. 얼마나? 조금. 네. 비싸다 할 때 우리 有点贵.
有点贵.
뭐가 좀 비싸요? 사실 진짜 이 평창 가보고 싶어 하신 분들 굉장히
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사기는 표가 나한테는 뭐예요?
네.
有点贵.
有点贵.
좀 비쌌던 거예요. 정말 갖고 싶었는데. 有点贵.
有点贵.
아우, 이거 좀 비싸다. 우리가 평소에 좀 비싸다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비싸다 하는 느낌이요.
근데 아우 나 이거 좀 비싼데 비싸서 좋다 싫다?
네, 비싸서 좀 부담되죠.
부담되다. 네. 부담되고 약간은 싫다 할 때 우리 좀 비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우디 알꼬에.
여우디 알꼬에.
사실은 우리가 중국어 맨 처음 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헌꼬에.
헌꼬에.
아주 비싸다. 그렇죠? 헌을 아주 자주 붙여줘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또 여우디 알.
여우디 알.
가지고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쪼매 비싸다. 즉 비싸서 그리 달갑지는 않다 할 때 뭐라고 한다?
여우디 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정도 받을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우디알 꾸에.
근데 희순 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들은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민감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잘 가격 흥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가격 흥정이요?
이게 좀 비싸다 깎아달라는 말을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다 정찰제라 어떻게 깎는 문화가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쉽지가 않죠. 동대문도 요즘 정찰제예요.
정찰제는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깎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깎는 것보다 더 싼 데 가요.
차라리 싼 곳에서 정찰제를 산다. 정찰제인 곳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싼 데 가서 깎아달란 말이 좀 미안한 데를 가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깎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깎단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잘 그게.
왜냐하면 더 싸니까.
더 싸니까.
네, 더 싼 곳을 가니까.
오히려 네. 더 저렴한 곳을 난 찾을 수 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 뭐 굉장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최저가를 알고 가기 때문에 뭐 더 싸게 해달란 말은 잘
안 한다.
안 하죠.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그 희순 씨는 이거네요.
네.
인터넷을 딱 보다가 난 이거 좀 비싼데 하는 걸 바로 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요즘 분들 다 인터넷으로 비교하지 않나요?
요즘 비교를 잘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어떤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좀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해가지고 최저 가격은 얼마네. 근데 또 막상 매장에 가갖고 얼마라 부르면 그 최저 가격에 맞는 가격이면은 굳이 깎지 않고 사죠.
네. 어쨌든 딱 보면 이거 좀 비싼다라는 느낌은 안 해, 그렇죠?
그렇죠.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네.
여우디알 꾸에. 근데 사실은 그 앞에서 이거 좀 비싼데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격을 이미 알고 나왔어요.
알고 있으니까 네. 인터넷 검색해도 알 수 있어.
네, 바로 검색이 되니까 매장 앞에서 바로 검색하는 거.
거기서
네.
여우디알 꾸에라는 표현은 굳이 하지 네. 않는다. 네. 근데 내가 속으로 여우디알 꾸에. 좀 비싼데 하고 네. 생각을 하고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 중국어에서는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단 산다 물건을 산다 하면은 많이 깎아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깎으면 되나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저는 그래요. 조금 미안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한 10년 전에는 10배라 그랬는데 요즘은 한 4배 정도. 그래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타이꾸엘라.
타이꾸엘라.
희순 씨도 알잖아요.
네, 타이꾸엘라.
무슨 뜻이에요?
타이꾸엘라. 좀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네, 비싼 것 같아요.
타이가 클 태자예요.
타이꾸엘라.
크게 비싸다는 얘기는 네. 너무 비싸다라는 네.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꾸엘라. 너무 비싸. 타이꾸엘라.
여행 가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렇죠.
타이꾸엘라. 그렇죠. 굉장히 비싸다.
네. 그다음 말이 비엔이디알.
비엔이디알. 맞아요. 네, 굉장히 이거 안 나오는 초급 책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가격 흥정을 많이 해야 하는
계속 정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게 두어쇼첸.
그렇죠.
네.
오늘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타이꾸엘라. 비엔이디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얼마예요? 너무 비싸요.
네,
좀
맞아요.
싸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희순 씨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워낙에 가격 비교를 많이 한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사실 많이 부풀리진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네.
타이꾸엘라보다 뭐?
비엔이디아.
여기 나온 것. 여우디알.
여우디알.
꾸에.
꾸에.
좀 비싸네요. 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요즘은 막상 나가서 사지 않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그게 또 최저가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있다.
문화가 좀 바뀌었어. 옛날이랑.
택배 네. 아저씨가 네. 너무 기다려줘요.
맞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못 참아요. 잘. 그래서 그냥 조금 차이가 나면 저는 그냥 나가서 사요. 바로.
나가서 사요.
희순 씨는 어때요? 그냥 기다려요? 한 2, 3일이라도?
저는 예, 기다려요.
저는 그냥 조금 차이가 나거나 약간 비싸도 그냥 바로 사. 좀 못 참는 성격이라서
네.
그래서 바깥에서 파는 분들도 장사가 좀 되시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지 좀 그분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표현이 여러분 좀 비싸. 여디얼 꾸에.
여디 얇고요.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앞에다가 이거 붙여주세요. 이거 좀 비싼데.
저거 요디 얇고이.
저거 요디 얇고이.
저거 요디 얇고이.
저거 좀 비싼데.
네. 나거 요디 얇고이.
요렇게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의 표현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저거 요디 얇고이. 저거 요디 얇고이.
네, 차이차이 맞춰보세요.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너무 비싸요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좀 전에 나왔죠. 음? 네, 1번 타이꾸엘르.
2번 타이 꼬메라.
네, 문제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너무 비싸요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1번 타이 꼬엘라.
2번 타이 꼬메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중국 역사 속 인물을 만나는 날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김성민 선생님 모실게요.
야, 이거 너무 많은 분인데요, 그렇죠? 셀러 5, 송은이, 신봉선, 김영희, 김신영, 안영미님으로 이루어진 셀러 5가 부릅니다. 셀러 5 들어볼게요.
5000년 중국을 만난다.
인물로 만나는 별별 중국사.
五花八门 중국사.
자, 오늘도 저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꾼이죠. 중국어 전문가 성블리 우리 김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김쌤. 네. 이제 입춘도 지나고 곧 이제 설날입니다.
네네, 네, 그렇죠.
곧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중국 문화를 또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네. 좋은 덕담 한 마디 미리 좀 땡겨서 한 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갑자기 좀 생각지도 못한 질문하시네. 덕담.
네. 덕담.
예. 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힘들죠. 다들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네네.
중국어 속담 하나 이야기할게요. 人在福中不知福. 사람이 네. 복 속에 있으면서 복이 뭔지 모른다. 예, 그게 항상 힘들 때. 자, 만약에 보세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상사로 왔어요.
네.
아우, 제발 저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면 만세 부르겠죠. 더 안 넘어옵니다.
네.
저런 사람 다닌 사람 있냐. 그 사람 나가면 더 한 사람 옵니다. 예, 지금 복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나가나 유토피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연 갔는데요. 네, 고3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 지쳐요.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지금이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의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자. 그렇게 한번 한 해 한번 살아봐요.
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 정말.
현재를 즐기고 아끼자.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만날 중국 역사 인물 과연 누구인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책 다음 차례는 나다 해. 빨리 읽고 달라 해.
미국에서도
이 책 안에 중국이 있고 내 고향이 있다 해.
아프리카, 시베리아, 한국 그 어디에서도
우리 중국 사람 있는 곳 그 사람 책 없으면 안 된다 해.
오늘의 주인공 무협 소설을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김용.
네, 오늘 만날 주인공이 김용이에요.
김용.
네, 이름이 김용인데요.
네네.
우리 코미디언 선배님 중에 김용 선배님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동명 이인이네요. 그렇죠?
그렇진 않겠죠.
네. 네.
자, 근데 오늘 이거 정리를 또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 사람들 이름은 한국식 발음으로 하고 신해혁명 이후로 1911년 이후의 사람은 중국어 발음으로 하자.
그러면 김용 옛날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좀 해야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차량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차량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글을 쓸 때 우리 필명을 쓰죠.
아, 작가의 예. 이름이네요.
예. 그 작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이름 끝에 용자가 세금자에 용자가 있는데 두 개를 따로 빼자. 파자를 하자 해갖고 하나는 세금자에 용자를 써서 두 이름 두 개 이제 작가 필명을 사용했는데 한국에 김씨가 많다 보니까 김용 이러죠. 그럼 사실은 이건 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금용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신의 운명 이후 사람이니까 만약 읽으려면 진용이라고 해야 되죠. 중국 발음으로. 참, 어? 그런데 이 사람 사는 데가 어디야? 홍콩이잖아. 홍콩이면 공용어가 광둥어네? 그러면 표기법이 아니잖아. 진용도. 뭐라고요? 깜용이라고 해야 되네요. 야, 이거 복잡하다. 정말 복잡하다. 그러면 김용이에요? 금용이에요? 진용이에요? 깜용이에요? 어떡할까? 그냥 오늘은 편의상
김용이라고 하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름을 쓰자 이겁니다.
예.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갑자기 아니 깜용이 그때 갑자기 진용이 그때 김용이 그때 금용이 그때 그럼 금용은 누구 김용은 누구예요 되거든요.
하나로 통일하자.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네. 한국에 이 사람 책이 소개되면서 김용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우리 김용으로 오늘 하루만 쓰자고요.
이분이 무협 소설가인가요?
원래 소설가가 아니고 네. 언론인이고 편집자였죠.
편집자.
평론가.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소설가가 된 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절대로 소설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뒤에 꽁트를 준비했는데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김용이 원래 문학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 문학은 문학과 관련은 있었죠. 평론가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썼고.
소설가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소설가는 절대 네. 아니었죠.
그렇다면 언론인 김용이 어떻게 무협소설 작가로 들어서게 됐는지 꽁트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EBS 성우 한만중 씨와 함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때는 1955년 홍콩. 신문사에 근무하던 김용이 편집장으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초특급 임무가 떨어졌으니
신임 편집장, 자네 우리 신문 판매량 엄청 줄어든 거 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판매 부수부터 늘려야 돼.
근데요 사장님, 신문사 기사 내용이야 다 거기서 거기고 수준도 비슷비슷한데 그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니까 콕 짚어서 자네보고 하라는 거지.
그럼요. 연재소설 어떨까요? 유명 작가로 쓰면 관심도 높고 고정 독자도 많을 거고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고려가 만만치가 않아. 유명 작가 말고 그 실력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면 좋겠는데. 아, 맞다 맞다. 아니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자네가 해.
네? 제가요?
그래! 아, 자네 시나리오 써서 상도 받았잖아.
뭐 제가 좀 글을 좀 쓰죠. 사실 구상해놓은 이야기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어떨까요? 강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림 고수들의 초특급 판타지 액션 히어로 대사극.
아, 좋아 좋아 좋아. 당장 쓰자 당장.
이렇게 연재된 첫 소설이 바로 서금은구록이었습니다. 김용이라는 필명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서금은구록의 연재가 끝났을 때
아이 내가 다 섭섭하네. 이야기도 완전 재밌었고 자네 소설 덕분에 신문 판매량도 엄청 늘었잖아.
그 어려운 걸 제가 했지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지. 용하다 용해 김용.
저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편집장님 독자들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왜?
아니 김용 작가 연재 소설 다시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니, 편집장 아니 김용 작가 안 되겠어. 연재 다시 하자. 독자가 원하잖아. 독자가.
아 하기 싫은데. 사장님 요건 어떨까요?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는 무림 고수 이야기요.
이렇게 김용은 다시 무협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의 작품은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독자를 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억 명이면요. 네. 사실 이게 중국이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요. 전 세계 3억이라는데 처음엔 중국인이 워낙 인수가 많으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네.
지금 외국에 번역이 되어 나가서 외국인들 독자가 상당수입니다.
야, 3억 그러니까 책이 3억 권이 팔린 거예요?
아니요. 3억 권 이상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 한번 알아봐줘 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실제로 3억 부라고 우리가 그걸 집계를 냈을 때
네.
그 해적판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 해적판이 나와서 그 당시에 무협소설이라고는 약간 조금 우습게 보던 시절도 있었단 말입니다. 해적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실제로 돌아간 거는 3억이 아니고 두세 배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두세 배만 될까요?
훨씬 더 되겠죠.
그러면은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네.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네요. 네.
뭐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현재까지 집계된 말로는 바이블이죠. 성경이죠.
네, 성경 다음으로. 네.
성경 다음으로 아마 일반 통속 소설로는 아마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김용 네. 선생님 그 소설 안 읽어본 분들이 아마 없을걸요, 남자분들.
네, 제가 지금 밖에서 보니까 밖에 어떤 한 분 눈이 아까부터 초롱초롱해지시는데 보니까 벌써 아마 아,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네. 하시는 그게 여기까지 들려요, 그냥.
아니, 근데 이분이 1923년생인데 아직까지 네. 생존해 계시다.
아, 그거죠. 네. 제가 이 별별 중국사를 하면서 왜 중국사 인물들을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안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그야말로 뭐랄까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처음으로 제가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김용 선생은 현재 95세로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아, 95세면 네. 거의 이제 100살이네요.
그렇죠.
예, 건강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 건강하십니다.
야, 어쨌든 간에 일단 무협소설가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전업을 네.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김용 선생은 자기는 무협소설 작가임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네. 나는 언론인이고 평론가로 인정받고 싶다 했는데 그 독자들이 뭐 너무 원하니까. 재밌다 또 써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따가 나는 언론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해서 결국은 59년도에 명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본인이 아마 홍콩에 자주 가시면 성인시도 알 거예요. 명보 아시죠? 그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한마디로 세 글자 글쟁이네. 네. 뛰어난 글을 쓰는 사람.
명보를 창간했는데 창간인이에요. 네. 이제 사장으로서 뭐랄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신문 새로 하나 새로 발매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팔려야 되죠. 또 안 팔리네.
또 쓰네.
또 안 전에 써먹은 방법을 또 써야죠. 또 서서 쓰는 거예요. 백혈감 또 써냅니다. 그 원숭한 장군의 아들 원성지 뭐 이야기부터 해갖고 막 섞어가지고 이 사람 소설은 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무협 소설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소설을 쓰려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소설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주인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하필이면 주인공 이름은 안 알려진 거다. 진짜 사건하고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뭔가 역사 소설을 재미있게 쓰다 보니까 무협지가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서거원구로 같은 거. 우리 한번 했죠. 강희제. 그다음에 옹정제, 근륭제. 근륭제 때 중국이 이제 그 청나라가 가장 발달하는데 근륭 황제가 야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주족이 아니고 한족이다. 한족을 탄압하던 그 황제가 사실 한족이라고. 예. 그런 야사가 있는데 그걸 믿을 바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케 욕을 써먹자. 어릴 옹정제가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왕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자기 대신 한족이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를 바깥치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나이가 아들 낳았다 하고 키우는 거죠. 그게 근륭제가 된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한족으로 자라겠죠. 소위 말해서 청나라에 반항하는 레지스탕스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서 황제와 적이죠. 둘이 만났더만 형제인 거예요. 그게 서금은구록의 내용입니다. 근륭 황제와 진가락. 얼마나 재밌겠어요. 영화도 되었어요. 영화도 됐는데 이게 영화가 뭐 허한화 감독이 여류 감독이죠. 뭐 영화를 3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 깐느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영화로 좀 된 작품들 좀 있죠.
100% 다 됐습니다. 김용의 작품은 영화로 안 된 게 없습니다. 예, 그의 작품 15개 중에서 한 개 빼고 나머지 14가지는 뭐 그것도 됐긴 됐네요. 모두가 다 영화화 다 됐고 드라마화 됐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수십 번씩 됐습니다. 같은 제목이라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사소설에서 무협소설로 좀 이렇게 약간 오면서 좀 변환이 된 거네요.
그렇죠. 역사를 네. 이야기하려는데 역사에 약간 숨겨진 이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막 강호의 고수도 나오고 너무 재밌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와 고급 무협 소설이 돼버린 거죠.
네.
사실 시순 씨 무협지 읽습니까?
아니 잘 안 읽어요.
우리 어릴 때 무협지 이러면은 네. 어디에 가면 있어요?
무협지 만화가게.
그렇죠. 동네 네. 만화가게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보냐는 그런 소설이죠.
네.
그런 소설을 약간 취급받던 걸 그야말로 수준을 굉장히 올려버린 멋진 사람이죠.
업그레이드 시킨. 아, 네.
네. 편집장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판매 부수를 신문 부수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소설을 썼고.
혹시 그럼 승희 씨는 읽어본 소설?
저는 오빠가 있으니까 당연히 읽어봤죠.
아, 네. 보세요. 승희 씨도 독자잖아요.
네. 네.
독자가 좀 비독자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희순 씨는 아마 김용 작품의 소설을 읽은 적은 있지만 영화화된 걸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봤겠죠.
거예요.
네. 보니까 여기 뭐 동방불패라든지 뭐 소호강호 이런 것들 다 영화화 됐으니까.
그렇죠. 네네.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천영팔부라든지 녹정기 아마 뭐 제목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매력적인.
네. 김용 작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관련된 퀴즈 하나 또 드리고 가죠.
아, 네네네네네네. 퀴즈를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또 해야겠죠.
네.
자, 김용의 무협 소설이 수많은 영화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영화 한 편을 갖다가 알아맞혀 주세요.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990년 홍콩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물론 들어왔고요. 김용의 소설 중에서 그 원작은 샤오아오 장후, 소오강호가 원작입니다. 그 속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린칭샤, 임청하가 아주 중성적인 매력을 선보였죠. 근데 그야말로 빛나는 연기를 보였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역을 맡았던 임청하와 또 남자 주인공 이영걸의 아주 이상한 러브라인이 생기기도 했던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전녀유혼, 2번 동방불패.
네, 여러분들 그 1번 천년유혼은 그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여배우 다른 분이 나오시죠? 네, 그렇죠. 요거만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줬는데요.
왕조연.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은요.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퀴즈 정답의 OST 가운데 한 곡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곡이에요. 임청아가 부릅니다. 쥐지진 차오샤오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EBS FM 니아오 차이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금요일은요. 우리 중국어 전문가 우리 김성민 선생님과 중국의 역사 인물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무협소설의 지존 우리 김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앞에 내드린 정답.
네, 퀴즈죠.
네, 퀴즈 정답. 지금 바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김용호의 무협소설 소오강호를 원작으로 한 영화. 정답은 2번이죠. 동방불패. 동방부빠이. 입니다.
우리 이거 중국어로도 굉장히 많이 말하고 다닌 거 알아요, 어릴 때? 동방부빠이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따라하면서
네. 어릴 적에 네. 한번 다 봤을 영화예요, 그렇죠? 네. 동방불패는 그렇죠. 네.
사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랄까 영화 속의 인물 이름이죠. 원래는 저 소오강호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로 만들었는데 너무 소설이 방대하니까 아주 일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소오강호 2라고 제목을 해야 되는데. 워낙 거기서 막 빛나는 이 뭐랄까요 튀는 연기를 보인 동방불패 때문에
네.
제목을 그럼 아예 그냥 소강호 2는 아주 작게 적고 제목을 동방불패로 하죠. 사실 한 편이에요. 두 편을 연결해서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어지면 소오강호라는 소설의 아주 거의 한 7알은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다.
네. 그렇죠? 아주 뭐랄까. 근데 저 사람들 오해하시고 그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소설을 찾아 읽으신 분들 조금 실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와, 영화 속에 말입니다. 남자가 말입니다. 어떤 무공을 익혔는데 이게 여성화돼 가지고 어우, 저렇게 예쁜 여자가 되다니. 우리 마누라도 와서 무술 좀 익히라 그럴까. 뭐 이런데 소설을 딱 보니까 영감인데요. 영감이 이래가지고 여성화되면 이거 할매 아닙니까? 예, 소설과 뭐 영화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아주 그리고 저 동방불패는 또 왜 유명한가 하면은 그 소호강호는 소설 속에서 아주 크게 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 김용 매니아들이 있어요.
네.
김용 매니아들이 그 김용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총망라할 때 누구의 무공이 제일 세냐 사성이 좋아하는 거죠. 1등이 누구냐 누가 네. 제일 세냐 하면은 항상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동방불패입니다.
아, 1등 2등 가려내는 거.
네. 네. 자, 그러면은 퀴즈 당첨자는요. 저희가 방송 후에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김용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15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선생님 다 읽어보셨어요?
제가 한 두세 편 빼곤 다 읽어봤습니다.
네.
참 할 일이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사셨네요. 그렇죠? 만화 거기.
아니요. 그 당시에는 만화방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어요.
그럼 사셨어요? 구입을 하셨어요?
제가 저 중국에서 나온 김용 전집을 제가 쫙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야, 원서로 보셨네요. 네.
아, 원서로 보셨어요.
아, 그 당시에 번역을 하나 보다가 네. 이거는 분명히 봐도 잘못된 번역이다. 그러니까 눈에 표해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원서로 한번 보자. 이게 뭐 설마 봐지겠나 하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내용이 푹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원순지 한국인지도 몰랐어요.
아. 네,
지금도 제 책꽂이에 쭉 꼽혀 있습니다만은 한 두세 편 아직 못 본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용 작품 중에 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취향이죠.
네.
아, 김용의 소설은 거의다가 실제 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강희제의 친구였다라든지 이래서 바로 양양성에서 몽고군이 철수한 거다. 역사에는 그 기록이 없었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순수한 소설 오히려 뭐라 말로 전통적인 무협지에 가까운 그런 소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소오강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주인공 특징은요. 또 아주 도학적인 인물이에요. 뭐? 안 되면 말고 어쩔 수 없지. 항상 그런 인물.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무필 거 가지고 항상 그럴까 뭐까 웃고 넘기는 그런 스타일의 도학자. 그리고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물 군상들이 정말 다 있어요.
네.
그야말로 자기 사부가 돼야 되는데 정의로운 사부가 아니고 사실은 뒤로는 엉뚱한 짓 하는 그야말로 극다르고 속다른 인물. 그리고 대놓고 나는 그냥 막 패도를 지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 자기를 싫어하는 여자 다섯 개 나오는 거예요 군상들이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 서처가듯이 등장하는 인물을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독고구패 예, 김용 소설 전체 중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독고구패 나 외로워 왜 구패 한번 져보고 싶어 이름이 나 정말 외롭다. 한 번만 져보자 나도.
늘 이기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 네. 독고구패를 만나는데 그 주인공이 거기서 또 한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한수를 가지고 그야말로 샤오 아오 장후 강호를 갖다가 그야말로 편답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랄까 현대사회의 축소판 같아요 저는.
저는 김성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항상 라디오 하시면서요. 오늘처럼 흥분하는 거 처음 봐요 정말로.
아니 저는 지금 밖에 저 계시는 한 분과 교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밖에 계신 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것도 처음 보고요.
저희 엔지니어님께서 또 김용 씨 완전 팬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네. 중국어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이 가끔씩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근데 네. 오늘은 굉장히 소통하는 방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근데 아마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소오강호 추천하는 네. 중에서
소오강호 네.
소오강호
그 중에서도 독고구패를 좋아하신다.
네, 아마 예 그렇죠. 주인공 영호충도 뭐랄까 제가 아주 뭐랄까 본받고 싶은 그런 성격의 인물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현대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군상이 다 나옵니다.
네.
예, 그 속에 동방불패도 나오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그 소설의 메시지는 결국은 뭔가 하면 노자의 그거 도가사상으로 빠져요. 결국은 뭔가 은퇴 사랑하는 여인과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도 소수민족이에요. 묘족 여인.
네, 네.
그런 잉잉하고 둘이 앉아서 그야말로 응거로 하는 걸로
네.
참 세속이 참 더럽구나.
네.
예. 내가 우리 정의로운 사부고도 뭐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 속에서 막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결국은 다 훌훌 버리고 떠나는 아주 그냥 시원시원한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막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실제 역사 얽힌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입문하는 사람들은 제일 김용의 첫 작품 아까 말한 서금원구록은 오히려 너무 역사 쪽에 집중하다니까 갑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조삼부곡, 사조영웅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신조협녀 그리고 의천도령기 뭐 이런 걸 보라 그러는데 앞에 두 편만 봐도 아주 김용의 매력이 빠질 거예요.
신조협녀는 이제 마지막에 오천여 씨 나온 거 제가 보면서 정말.
네 알았습니다. 승희 씨가 신조협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전체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신조현의 주인공이에요.
그럼요.
양과. 양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거기는 남자분이.
예, 남자가 양과. 네. 그 뭐 약간 좀 까도남 같은. 좀 오. 반항 기질도 있고.
약간 나쁜 남자.
터프가이.
나쁜 남자.
예, 우리 시절로 말하면 옛날에 그저 오토바이 타고 가죽 잠바 입은 마론 브란드 같은.
최민수.
이게 약간
네, 요즘식으로.
이게 신조협녀가 무협 드라마로 나왔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어. 영화였으면 제일.
심지어는 주인공이 팔이 하나 잘린데, 아유 이거 스폰가 네. 잘리지만 그래도 그 매력은 아마 여성 독자들한테 항상 1위를 합니다. 아. 그거 소용녀와의 그 순애보. 네. 아 영화들 좋아하시는 거 아시겠다. 주성치가 나온 쿵푸어슬 영화
네.
보셨어요?
네네네.
거기 그 마을에 그 집주인이 있고 아줌마가 있죠. 네. 고함지른 아줌마고. 네. 마지막에 화원사신하고 둘이 앉았는데 두 분 성함은 하니까 양과 소용녀.
그건 진짜 아, 너무 깼어요.
두 분 심조 협녀였군요. 이러죠.
정말 그 무협 소설을 많이 아시던 분들은 빵 터졌겠네요.
그렇죠. 아니, 빵 터지죠. 네. 그 멋진 양과가 저렇게 돼 있고 그 예쁘던 소용녀가 둘이서 이래가지고 담배 물고 아줌마가 이래가지고 나 소용녀 이러니까 그 순간에 중국 사람들은 그 극장에서 다 넘어가죠.
네. 넘어가지.
예, 한국 사람들 물론 김용수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멍지죠.
다시 보면은 너무 재밌겠다. 그
그럼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어쨌든 한 맥락으로 다 통한다는 거.
네. 그렇죠? 그 무협에서 사실은 김용이 빠지면 말이 안 되죠. 무협 소설하면요. 김용 그 또 유명한 소설가가 뭐 양우생이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친했습니다. 그중에 뭐 그야말로 다른 또 다른 사람 하나 치자면 대만에 출신 대만 사람이다 보니까 교류는 그다지 없었는데 고룡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특이해요. 나는 그냥 무협 작가로서 나는 인정을 받고 싶다. 김용은 좀 달랐죠. 그죠. 그래서 작품을 쓰는데 이 사람은 무협 소설이 아니에요. 추리 소설이에요. 일종의. 일단 주인공이 무술 배우는 것도 없어요. 나올 때부터 천하의 기재고 그리고 전체는 추리 소설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설은 주인공이 똑같아요. 뭐야 뭐 셜록 홈즈 시리즈야? 궤도루팡 시리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뭐랄까 상업적으로 성공한 나는 무협 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김용과 양우생 그리고 그 타이완의 고룡
네.
세 사람을 갖다 3대 무협 현대 무협 작가라고 하죠. 김용만 나는 좀 평론가도 좀 넣어줘 꼭 무협 작가라고 자꾸 그러냐라고 부끄러워하는데 아, 그럼 무협 작가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 조금 부끄러워 했는데 웃기는 게 있죠. 김용 소설 읽는 사람 싸움 많이 합니다.
네.
싸움 많이 해요?
예. 왜 그러냐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내용이 다른 게 두 사람이.
네.
아이라니까. 아니 내용이 그게 아니지. 내가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아니 아니야 둘이 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김용이 더 이상 소설을 안 쓰고 계속 자기가 쓴 소설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90이 넘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도에 사본 책하고 한 5년 뒤에 사본 책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새로운 책이 나오면 또 내용이 틀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예를 들어 그 좋아하시는 양과가 양과가 이제 옛날에 소설 읽은 사람은 양과 엄마가 진난금인가? 아니지. 뭐라뇨. 몫이지. 아니지. 바보야. 그런데 주인공의 모친이 바뀔 정도로 목염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설하고 지금 소설하고 매년 약간씩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 소설 중국 사람들을 읽으면 아, 나 그거 읽었다라면 너 몇 년도판 읽었냐? 몇 년도 개정판 읽었냐?
그래도 그래야 되는 그 거예요. 정도 위치가 되니까 그래도 자기가 고쳐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아무 말 안 하시라니요. 독자들은 싫어요. 왜 자꾸 바꿔요? 나의 우상을 자꾸 바꿔요. 이러는데 그 김용은 자기 작품에 애착이 있으니까 자꾸 따듬는 거겠죠. 네. 애착이 없으면 던져놓고 말지. 그렇죠? 그 아래씨 말해서 무협 작가라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작품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무협 소설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이게 굉장히 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첫 장 떼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첫 장만 떼면 그다음부터 이제
대가망신이죠. 이런 초보분들을 위해서 맨 처음 시작은 이걸로 시작해라. 김용의 소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소강호 말고도.
야, 네. 그러면 저는 사족 영웅전을
네. 사족?
사족 영웅전이라고 이제 저 네. 송나라 우리 잘 알죠. 송나라의 몽고군이 나중에 원나라가 점령하잖아요. 그때 악비 장군이 있을 때. 악비 장군이 죽은 그 시절로 정강의 치욕 이후로 이제 뭐랄까? 무림 고수들이 뛰어놀며 몽골을 왔다 갔다 하며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그거는 이제 막 입문서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네. 우리 아이들이요. 이 무협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 엄마들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네. 무협 소설이나 무협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외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이렇게 요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머니들한테.
네. 제가 오늘 네. 김용 작가를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분을 갖다가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설, 무협 소설 읽으면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미납니다. 그 책하고 좀 친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애들을. 지금 전부 다 화면하고만 친하지 책하고는 안 친해요. 그 책에 넘길 때, 책장 넘길 때마다 나는 그 종이 냄새, 그게 그리울도록 한번 그런 추억은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전부 다 지금은 화면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요즘 그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끈기가 없습니다. 야, 백과사전 같은 거 듣고 이거 자 넘기면서 찾아라 이러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클릭해갖고 찾죠. 금세 갑시다. 그런 시절 사람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다 일일이 책 이렇게 사놓고 하나 넘기고 뺏겨 쓰고 이랬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무협소설이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되는 소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 꾸준하게 그 대하 장편 소설 한번 읽으면서 거기에 빠지는 그런 매력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습관도 기르고
그렇죠. 네. 그럴 뭐 일단 두 가지 다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사람들에게 없는 걸 갖다 두 가지 줄 수 있잖아요. 끈기와 하나는 그 책장 넘기는 종이의 향수.
네.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 네. 박수. 제가 정말 원하는 이런 대답이었어요. 네. 진짜
올해는 네. 책 좀 읽고 삽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김용의 소설이 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메시지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간단하게 짤막하게 네.
김성민은 중국어 전문가라고 항상 소개하시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뭐하고 있습니까? 뭐 중국 역사 이야기라고 했죠.
네.
별별 중국사 그것도 인물 보는 역사 이야기예요. 나 사학과도 아니고 그 역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고등학교 때 역사 점수가 좋았냐. 아 차마 말 못할 점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워낙 역사를 좋아하고 소설에 빠지다 보니까 제가 소설에 빠졌는데 이건 순 말 거짓말이란다. 그럼 진짜 역사는 어땠을까? 찾아보다가 역사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뭐 그 와중에 뭐 삼국연의도 소설 아닙니까? 수호전도 소설이고. 그죠? 다 그런 소설을 보다가 사실은 역사에 어느 순간에 역사 이야기하면 소설은 이랬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 하면은 전부 다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관심도 없냐? 그 관심을 가지게 해준 게 사실은 저한테는 이런 빛바랜 낡은 곰팡이 냄새 나는 책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용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자, 우리 또 김용 소설가가 주는 또 메시지도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작가 김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너무나 좀 유익하고도 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하오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어블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맛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어린이 중국어 교재,
큐어실드에서 머릿결에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헤어실드 헤어팩,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 겔을 드립니다.
니아오 차이나가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충무 아트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열리는 뮤지컬이죠. 홀연했던 사나이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공연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너무 비싸요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정답은요. 1번 타이 꾸엘라.
타이 꾸엘라 깎아주세요.
그렇죠. 네.
정답을 보내주는 가운데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오셔서 확인하세요.
네. 저는 끝곡으로 2PM이 부르는 Again and Again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아오 차이나 DJ 박희순
이승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여. 지하여.